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본문 26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곧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민중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칫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미 시신이 된 예수님을 시신 상태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아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그 어떤 폭력이나 악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파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죽음마저도 깨트리는, 아니 죽음마저도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그 파장을 지니고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빈민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리가 세상의 소음에 파묻히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참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을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과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로 불의를 응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변호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은 바로 우리 역시 말씀 속에 있는 그 파장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악가의 노래소리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뚫고 온 공연장을 가득 채우듯이 국악인의 판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발해지는 그 파장은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분요함을 꿰뚫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파장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죽음마저도 깨뜨리는, 아니 죽음마저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혹 자기들에게도 위해를 가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말 닫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클레이오는 단순히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lock 안에서 문을 잠가 걸어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서워서 그들이 들어있는 방의 문들을 모두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 한 사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홀연히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 가운데에 도마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동료들로부터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증언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서 닫혔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역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클레이오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의 모든 문들을 안에서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왔다는 인기척을 느끼고 제자 중 한 명이 한 문을 열어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8일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의 문들을 모두 안에서 꼭꼭 걸어 잠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 누군가가 밖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에 홀연히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9월 1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첫 삽을 뜨기 전에 이곳은 빈터였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으로부터 4년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빈터였던 이곳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4월 25일 오늘로 되돌아오면 문은 여전히 잠겨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 가운데에 홀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 모두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찾아가셔서 문이 안으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자신들마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기겁해서 문을 살며시 열었다가 그곳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뵙고 환호성을 터뜨리며 예수님과 극적인 상복의 감격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목욕 강좌의 강사는 카이스트의 안철수 교수였습니다. 컨버전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분은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굴지의 전자회사 경영자들은 휴대폰의 하드웨어의 기능을 뛰어나게 만들기만 하면 아이폰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눈으로만 현실을 판단하는 속단일 뿐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의 탁월함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인재들과 업체들이 개발해내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하드웨어를 보는 한 눈과 그 하드웨어로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합쳐 두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는 한 한국 전자업체는 아이폰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근이나 요철, 대소가 없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것이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는가 하면 오목 들어간 곳도 있고, 큰 것이 있는 반면에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눈으로는 입체적인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눈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입체적인 이 세상을 바르게 판별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의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밤이 되면 아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을 보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웃는 사람의 얼굴 밑에 가려져 있는 슬픔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정적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두 눈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입체적인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살이도 두 눈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기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천하 무적을 자랑하는 이집트 전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공포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는 한 눈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요. 모세가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죽음의 전쟁터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친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눈 이외에 바로 그 골짜기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그 역시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본문의 설교를 행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이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배설물로 버리고 풍토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티옥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영원을 보는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리고 말 유한한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두 눈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염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지니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참수형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영원 속에서 영원히 사는 길임을 보고 알고 확인하는 믿음의 눈을 지녔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눈을 지니고 사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 두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두 눈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눈을 지닌다는 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두 개의 영상, 멀티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영상과 지금 현재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영상들을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 멀티 비전을 지니게 되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현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야말로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멀티 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두 눈, 멀티 비전을 지녔을 때에 전 이집트 군대의 추격 속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승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두 눈, 멀티 비전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도 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향한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멀티 비전을 지니고 살아갈 때 그는 주님을 위해 참수형마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임을 멀티 비전을 통해 보고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차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눈과 그 죽음의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보는 눈, 두 눈, 멀티 비전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락방에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어 찢겨 죽으면서도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심을 확인한 제자들이 세상을 보는 현실, 세상의 현실을 보는 눈과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두 눈, 멀티 비전의 소유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숙자반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라고는 남편을 여인 뒤에도 국적이 다른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셨다가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개가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웬만한 여자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룻기는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임을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것은 핏덩이 오벳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 핏덩이의 손자 다윗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핏덩이만 보는 한 분이 아니라 그 핏덩이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다윗이 태어났음을 보는 두 눈, 멀티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지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가정주부가 집 안에서 집안 살림살이만 해도 얼마든지 한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눈부신 미래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을 지닐 수 있는 것도 모두 멀티 비전을 지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녕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두 눈, 멀티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멀티비전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쫓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집안 살림만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는 능히 새로워질 것이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어리석게도 세상만 바라보는 외 눈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눈을 주셨건만 그동안 외 눈으로 살아오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회의와 절망 속에서 살아온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두 눈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어진 현실을 보는 눈과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보잘것없는 나의 삶과 하찮은 나의 일을 통해서도 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가 능히 새로워질 수 있으며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가 나를 향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확인하는 멀티 비전을 지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모세와 다윗과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